금요일 밤을 이렇게 매번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죠. 그 오아시스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그 영화 처음에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여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그 배우들의 연기력에 놀랬고, 야,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데 또 놀랬고, 세 번째는 그 이창동 감독이 그 연출하는 얼개를 유심히 보면서, 아, 이분은 역시 그 영화인이다, 참 천재다 라는 그런 면을 몇 군데서 발견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오아시스의 엔딩 장면 기억나세요? 경찰서에 붙잡혀 있던 설경구 씨가 거기 그 무슨 종구로 나오나 이름이? 제가 불명치를 않은데, 좀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죠. 모든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이제 경찰서도 들락달락거리고, 말하자면 완전히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죠. 이분이 우연찮게 더 심한 장애를 앓는 문소리 씨가 배역을 했죠. 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갈라놓고 떼놓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이 면회를 가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라도 수갑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것까지 경찰관들이 거절을 못하고 수갑을 풉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튑니다. 목사님 눈을 뜨고 기도했어야죠. 그러고는 이제 튀어요.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 자기 가슴에 들어와 있는 그 심한 장애를 가진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사는 집 밖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찰관이 쫓아왔죠. 경찰관이 올라올 때마다 나뭇가지를 하나씩 잘라요. 잘라요. 못 올라오게.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불편한 동작으로 기다시피 해서 문소리 씨가 창문을 열고 그 신음도 아닌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그 불타는 마음을 나무 꼭대기에서 위기에 있는 자기 연인에게 사랑을 쏟아보내죠. 참 아주 뜨거운 장면입니다. 모양새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때 라디오에서 두 곡의 음악이 나와요. 나는 그 첫 번째 곡은 굉장히 그 아주 고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군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얼굴 없는 가수 역할을 했던 김범수 씨가 부른 발라드풍의 노래예요. 첫 곡은.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 그 마지막 노래는 아주 이상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경쾌한 세상 노래가 나옵니다. 쿵짝쿵짝하면서. 이 배경음악 하나도 그 배치가 감독의 의도를 담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줄 정도로 안 어울려요. OST 자체가 안 어울려요. 근데 그건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세상 한구석에서는 절절한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아파하는데 세상은 그 현장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아주 경쾌하고 유쾌한 그 노래가 마지막 OST로 흘러나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지만 외국에서 대단한 충격을 줬다 그래요. 평가에 의하면 금요일 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라는 개체와 정말 절절한 만남을 갖기를 원해서 한 주간의 삶을 묶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아랑곳 없고 상관없이 불금이다 해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토하고 온 밤을 이제 몰려다니게 될 겁니다. 마치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그런 측면에서 떠도는 섬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낮에도 오전에 일찍 잡혔던 약속이 있어서 어제 비행기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밤 12시 다 됐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나서 그분과 약속을 했기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좀 먼저 보자 그랬어요. 그분은 나이는 뭐 저보다 한 열 몇 살 아래 후배 목사님이지만 이 기성 교회와 시대의 고난 앞에 아주 맨몸으로 맞서서 아주 외롭게 바보 같은 목회를 하는 후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또 그 친구에게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도 전혀 상관없지만 알게 모르게 전면에 나서서 또 같이 아파해 주고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을 모아주는 아주 귀한 형제라서 제가 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좀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기는 대학 다닐 때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데모, 시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본지수가 달랐고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하다가 목회 현장에 탁 던져졌는데 군에서 꽤 오래 있었더라고. 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공허한 소리만 외치고 또 그냥 명분만 던지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절실한 마음에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이제 투사적 이미지를 갖게 되어서 너무 괴롭다. 자기가 꿈꾸던 목회는 이게 아닌데 뭐 음반도 내고 굉장히 또 나름 그 낭만이 있는 젊은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길래 이제 본인은 외롭게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당신 외롭지 않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당신과 같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또 함께 동지적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있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그 목회자로서의 관심, 공통 분모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가장 무섭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더 무서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던 같은 주제를 던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걸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 무감각이 잘못된 신앙과 만날 때 괴물이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괴물이 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크리스찬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이 많이 양산해 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모 사단장과 사단장 부인 스토리를 여러분 뜨거운 뉴스 속에 어떻게 재미나게 읽으셨습니까? 그분들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세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뭐 제약회사 회장 그 모 씨는 그 뭐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데 자기 그 운전을 해주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섬기는 운전기사에게 그 최소한 그 전통 있는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그렇게 험한 욕과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도 아주 유명한 또 뭐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각 정권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 뒤안길에는 대형 교회가 있고 명문가의 주의 종들이 있어 왔어요. 왜 이런 괴물들이 자꾸 생산되는 걸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도 안 읽었네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을 좀 볼까요? 1절서부터 8절까지만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창세기 35장입니다. 본문 말씀드렸나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 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순이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강의를 쭉 그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 큰 흐름 하나를 눈치챌 때가 됐어요. 숲속에 있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디 위치쯤 걸어가고 있는지를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지도를 좀 한번 내용상 확인하면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쫓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왔죠. 그러면 당연히 그가 약속하신 땅 베델로 바로 왔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장막을 치고 더구나 거기에 밭을 샀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에 두 번도 있을 수 없는 흉측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제목이 세겜의 잔혹사입니다. 끔찍한 그 야곱 속에 아직도 옹골차게 박혀있는 그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온 순간부터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세겜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산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놀랍게도 야곱의 그 20년 가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눈 붙일 겨를 없이 모았던 제물서부터 끔찍한 마음의 애정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는 35장에서 이거를 한 주에 다루기에는 너무 분량이 내용상 많아서 다음 주까지 걸쳐 35장을 두 차례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 다음 주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 길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전반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뭐 워낙 많이 알고 있고 들었고 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면서 스토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8절까지 가능한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자, 여러분 34장 31절이 어떻게 끝이 났나요? 3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앞을 보실까요? 34장 마지막 절과 새로 시작되는 35장 1절 사이에 매끄럽다고 보이세요? 아니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색하죠. 문장 자체가 내용도 그렇고 문장의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듯한 문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마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지금 34장의 지난주 전체 그림의 내용은 야곱이 계속 아직도 자기 본의의 중심적 사고를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놨어요. 심지어 딸의 그 비극 앞에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야곱의 야비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들이 34장 31절에 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그러면 옳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당신의 딸도 아니에요. 우리 누입니다. 여기에 그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딸이! 이렇게 해야 이게 보편적이고 맞는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디나는 누가 낳은 딸이었다고요? 바로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마지막 자녀예요.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항의하는 아들들은 바로 그 디나의 친오라비들입니다. 그냥 가정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이 야곱의 편애적 편견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로서 또 아팠을까요? 34장 31절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눈만 멀뚱멀뚱하게 앉아있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귀구멍에다 대고 아예 내비게이션을 그려줍니다. 베델로 가라. 뭘 너 눈 그렇게 뜨고 생각하고 앉았냐? 베델로 가! 그 왜 베델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왜 베델이어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가 창세기 28장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길에 만났던 기억이 지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는 노숙을 했어요. 그 말은 가다가 잘 곳이 없었다는 정도의 약한 개념이 아니고 세상 하늘 천지에 아무도 그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철저한 외로운 상태였다는 뜻이고 홀로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길을 가던 나그네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마저도 환대하는 가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외로운 처지에 던져져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아니죠. 베델이 아니죠. 어딥니까? 베델 아니야? 베델이 아니죠. 루스. 베델은 나중에 고쳐진 이름이죠. 루스라는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스예요, 루스. 그러면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꿀 때는 그 이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루스라는 지명은 고대 언어의 우가리시라든지 그런 언어들의 그 당시 뿌리를 보면 이게 뜻밖에도 루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황폐, 절망, 그리고 이제 요즘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카오스의 현장. 카오스라는 말이 뭐죠? 혼돈.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 상태가 뭐였습니까? 카오스의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우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카오스가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카오스라는 의미를 가진 루스에 나중에 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벳엘. 오늘 여기서는 엘 베델이라고 나와요. 엘 베델. 엘 베델은 풋노트에 보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럼 이 베델은 물론 이 당시에는 분명 지명을 장소를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베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가 여기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하라 그랬죠? 거주하며. 자, 여러분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졸음도 살살 올 시간인데 따라서 하십시다.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 용어가 놀랍게도 군대적 표현을 인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너를 기다려왔고 은혜로 너를 이끌어왔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네 인생에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인 어떤 것, 원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려면 우리를 손발을 다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버둥거리지 못하게. 그래야 잡아요. 재물을 제단에 드릴 때 제일 먼저 손발 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통을 따요. 조금 표현이 험한가요? 예. 네. 그래야 충들어져가지고 온전히 드려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작업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전부 전쟁 용어예요. 거주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서 드디어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톨레돗은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근거를 깔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땅, 자손, 하나님의 통치예요. 맞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 그 세 개의 요인이 다 등장합니다.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통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언약이었다면 이제 야곱 때 들어와서는 이삭을 지나 야곱 때 건너와서는 이게 민족적 언약으로 확대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이 베델은 왜 돌아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했던 장소는 단순히 약속했던 장소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분의 통치 아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교육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좀 일찍 장소로 가는데 오늘 한 서너 시, 다섯 시 요 정도 시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전히 햇빛은 그대로 있고 종일 달구었던 지열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한 노숙자 한 분이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쉼터 같은 데 있죠? 거기 축 늘어져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책을 뭐 열심히 읽고 계세요, 책을.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옆에 조용히 가서 앉아서, 아유, 더운데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잘 안 해요. 글자가 빼곡히 있는, 책인데,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글자의 그 패턴들이 아주 낯이 많이 익은 패턴이에요. 저거 분명히 내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무협지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협지 읽으시는군요. 그랬더니 웃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아, 저도 이거 많이 읽었죠. 제가 읽은 무협지 이름만 대볼까요? 열 권이 넘습니다. 제목만 열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쭉 기억나는 것만 읊어줬더니 막 웃어요. 이거 언제 읽으셨냐?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다른 남는 시간에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더워서 밤에 잠도 못 잔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시간, 점심시간, 아침시간 밥 주는 데를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데 그것도 하루 큰 일과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 오기를 기다리는 데가 아니고 밥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분 그 상태가 몸이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나고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몸이 이렇게 말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를 보래요. 이를 보여주는데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연세가 몇이신데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5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젊죠. 저보다 젊죠. 아니 근데 이가 다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얘기가 이를 한 대만 치과 가서 뺐대요. 그리고는 그 한 대 빠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나머지 이는 전부 자기 손으로 그냥 다 뺐대요. 그러니까 이가 한 대도 없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게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른 음식만 그냥 대충 입안에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살이 찔 수가 없죠. 바짝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 한 병 사드리고 제가 물었어요. 가족은 있냐 그랬더니 대학 졸업한 딸이 하나 있죠. 연락은 돼서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끊었어요, 연락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올까봐 묻질 않았어요. 그랬군요. 혹시 아내분은요? 예. 제가 40대 때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가정도 있으셨던 분인데 왜 이러고 생활을 하시냐고. 그래서 한참 대답을 안 하다가 툭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마디 이제 대답을 꺼내놓는데 다 술 때문이에요, 그래요. 다 술 때문에 그래요. 그 술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끊었냐 그랬더니 아직 못 끊었대요. 자기 인생은 뭐가 이렇게 쉬운 것 같은 인생이었답니다. 그 술,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술귀신에 씌워가지고 술에 붙잡혀서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치를 받아서 인생이 그냥 그렇게 아내도 그 술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외동딸과도 다 소식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술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생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슨 생활을 하셨냐 그랬더니 이번에 그 외항 그 배 잡는 고기 있죠? 그걸 타셨던 분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고기 잡는 배. 고기 잡는 배. 큰 배 있죠, 큰 배.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를 타고 몇 달씩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생활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술에 그만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글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몰두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건강이 좋대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이 생각이 많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불면증이 있고 어중간한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몰두하면 돼요. 예?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아닌 건 아닌데 또 기도 아니고 예? 속된 표현으로 애매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맑기 못 알아듣는 야곱을 향해서 아주 귓구멍에다 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전쟁을 선포한 게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건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사실 야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베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자체가 뭐였어요? 카오스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혼란스러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명제적으로 베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그 베델이 진짜 루스에서 베델이 되는 과정까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처럼 힘들고 멀고 길고 험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인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결론이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미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권속들 안에 지금 뭐가 버글버글했습니까? 우상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 속에 투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속엔 이런 우상 없나요? 있습니다. 그 우상이 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생활을 끝장을 내시고 어린 양의 공로로 피로 구속함을 입혀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예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기억 안 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 어떤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역사의 실제의 군대가 등장을 하지만 그 아말렉이라는 군대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거기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겼더라. 그래서 기도의 승리에만 초점이 있질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이후에, 즉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부딪힌 최초의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전쟁은 애굽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으면 만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처음으로 만난 전쟁이 아말렉이에요. 그럼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 끝내질 않아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긴 전쟁인데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안 끝내요. 그래서 그 전쟁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은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우상들, 옛사람의 그림자들을 하나님의 순종과 통치와 칼날로 은혜로 진멸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갖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곧 내 안에 예수 믿었지만 늘 분기탱천에서 일어나는 혈기,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빼곡히 박혀져 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들이에요. 시집을 갔으면 신랑 외에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 남자도 마찬가지. 새로운 아내를 맞았으면 새로운 아내? 이상하다 표현이. 내가 왜 이런 표현이 나왔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 배우자 외에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성 간에는 우정?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창회 가서 뭐 번죽스럽게 뭐 그거 다 그 글 쓰는 사람들이 그 글 속에 표현되는 상상 속의 이야기. 현실은 해봤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스럽습니까? 별별 핑계만 있으면 다 얽혀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만 이 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즈로 언제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술, 이성교제, 혼전술결 이런 문제들 지금 교회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대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깊게 나누었어요. 대만은 우리보다 더 장난 아니에요. 이미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제 같이 써야 돼요. 이런 문제서부터. 이게 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은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도 사랑도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에 뭘 선포하셨다고요?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늘 불안한 눈빛과. 난 그 임재범 노래 듣다가 야, 이건 성경 보고 누가 가사 썼다. 어? 이거 누가 창세기 보고 썼구나. 그 가사에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절절하게 묻어나와. 절절하게.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태평양을 건너. 그 땡벌인가요, 땡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라헬의 죽음이 갖는 아주,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텐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8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좀 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8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의 이모트 무러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순이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리브가는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어머니. 예, 어머니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기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제 명칭하고 야곱의 이 베델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부로 끝을 맺고 있죠. 자, 이것이 갖는 그림이 뭘까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한 몇 년쯤 신앙생활을 같은 현장에서 함께해야 이들과 그 스토리가 좀 만들어질까. 엘 베델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20년, 30년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과 자기와 사이에 아무 스토리가 없다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먼 훗날, 한 20, 30년 후에 청파동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채곡채곡 쌓여져 있을 거예요. 2012년 7월 1일 어느 날 갑자기 이 청파동에 부름을 받아서 그 청년들과 세상 곳곳을 누비며 함께했던 그 선교의 여정이라든지 또 그들의 꿈과 같이 아파하고 고민했던 그들의 공감했던 가슴앓이라든지 한 20, 30년 후에 그때 뭐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3.1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청파동에서 만난 하나님. 말하자면 엘베델은 야곱에게 그런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도 눈금 하나가 쓰여진 겁니다. 이제 겨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사연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데 제일 염려되었던 게 뭐냐 하면 지난주 세겜의 잔혹사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조그마한 한 줌밖에 안 되는 가족을 덤벼든다면 당연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주변 고을 부족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안히 하나님의 목적지 의도인 베델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다음 주 나올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 너무 예고편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라헬이 길에서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래서 열두 지파 이스라엘 나라의 한 축이 태어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이거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홀로 시작하신 전쟁 속에 홀로 이루신 승리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베델로 이끄신,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몸부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셔서 입을 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회개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 정도인 것만 깨달아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미를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그대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 앉아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마음에 채곡채곡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예비하라. 그것은 고대 사회 전쟁 무장용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그 베델은 어떤 상대적 개념, 지명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루스와 같은 혼돈된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둠의 권세가 술로 우리를 통치할 때는 인생 그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내 주신 은총도 재물도 모든 시간도 주님만 사랑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게 만들고 주저게 만듭니까? 아직도 루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삶의 카오스의 현장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황폐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베델을 지어주시고 거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장차 반드시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일생의 사연이 담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은 청파동 3.1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눈금이 되는 한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오.